예, 금요일 새벽 말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 자,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롯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뱉기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네, 오늘 읽으신 말씀도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대적하는 장면을 계속 읽게 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17절에 나오는 이 사울의 딸 메랍을 주는 장면은 가만 생각해 보면 원래 사울이 약속했던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전쟁을 하면 이제 보상을 주겠다고 했고 그 중에 하나가 딸을 주는 거였는데 여태껏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딸 메랍을 주면서 사울이 말하기를 다윗아 너는 나를 위해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조건이 붙는 거죠. 그냥 주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붙어요. 그러기 결혼하기 위해서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더 싸움을 해라. 이렇게 조건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이 말을 듣자마자 예, 제가 열심히 해서 왕이랑 사이가 돼 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전쟁은 나간다고 하지만은 18절에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선뜻 예, 제가 사위가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왕의 사위가 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했다면 왕위를 노리고 있다라는 그런 의심을 더 많이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는 잘 기록이 되지 않는데 뒤에 보면 그 다음 우리가 읽은 구절에 또한번 이제 말을 하면서 이제 왕의 사위가 되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23절에 가면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상을 지불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거꾸로 그 고대의 관습을 따르면 폐백을 해야 돼요. 폐백이란 말이 우리가 지금 우리도 결혼하고 결혼식 하면 서양식으로 결혼하고 나서 폐백을 따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폐백이란 말은 원래는 첫 번째 의미는 사전을 찾아보면 신하가 왕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뜻은 뭐냐면 결혼할 때 이제 사위가 신랑 부모에게 드리는 선물을 폐백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비의 집도 세금을 면제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말 자체가 아예 안 나옵니다. 가난한 게 맞는 거예요. 폐백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진실이 여기 섞여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선뜻 이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왕에게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사실은 사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이제 그걸 가지고 그래 지참금을 줄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네가 갚아라. 이렇게 지금 상황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줬다. 갑자기 왜 아드리엘에게 메랍을 줄까요? 여기서 이제 번역을 이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제 금방 느낌을 못 찾는데 이게 다윗에게 줄 시기라는 말은 조건을 걸었잖아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그냥 싸운 거예요. 싸워서 이긴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줘야 되잖아요. 안 준 거예요. 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죠. 다윗의 입장은 되게 황당했을 겁니다. 아니, 곧 자기 다윗이 이것을 황당해하고 마음이 들어가지 않는 게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오고 잠시 이제 또 뒷부분을 살펴보면 여기 나오는 무홀롯 사람 아드리엘이라는 사람과 메랍을 결혼을 다 시키는데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뭔지는 잘 모르는데 아마 다윗에게 주는 것보다는 이 아드리엘에게 주는 게 자기에게 또 도움이 된다고 사울이 생각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사무엘 하에 넘어가면요. 기브온 사람을 학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복수를 원해요. 우리 원수를 갚아주세요. 사울이 옛날 자기들의 고대의 그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 때의 약속을 맺었다. 자신들을 죽이지 않고 같이 이렇게 사는 걸로 실컷 약속해 놓고 자기들을 다 죽여버렸답니다. 엄청난 그런 종족 살인을 행한 겁니다. 그때 이제 원수를 갚으라고 넘겨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메랍과 아드리엘의 아들 다섯 명입니다. 왜 이걸 말하느냐면 결국은 이렇게 사울이 지금 왕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부음 받았고 또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걸 쭉 진행하는데 여기에서 자기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장난을 치게 되면 분명히 갚으시는 거예요. 사실 메랍과 아들의 아들 다섯 명이 무슨 죄가 있냐고요. 개인적으로는 죄가 없죠. 그들이 뭘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울의 행동이란 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 정말 안 좋은 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뒤에 후대에 또 확인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나오는 이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한번 이제 메랍을 주는 조건으로 전쟁에 내본 일이 오히려 다윗이 승전하고 돌아오니까 이제 자신의 의도를 실현시키지 못했죠.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사울이 듣고 그걸 좋게 여겼다. 왜 좋게 여겼을까요? 아, 이걸 가지고 또 다윗을 죽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갈을 올무 삼아서 이제 21절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자. 속내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자 여기서는 사울이 다윗에게 바로 말했죠.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요 21절과 22절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에게 말을 했는데 대답이 없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 들죠? 메랍을 약속 받았다 못 받았잖아요. 또 이번에도 미갈을 주면서 그 조건으로 또 다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반응이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다윗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변하고 탐탁치 않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말하기를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왕이 너를 기뻐하신다. 저번에 약속을 안 지키셨지만 뭐 이게 블라블라 계속 이야기했겠죠. 계속.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고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다.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전하라고 한 거죠. 면성에 대고 이야기해도 다윗이 반응이 없자 이렇게 하죠. 23절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함에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은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이제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어떤 면에서는 신하들에게 왜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는지를 또 어떤 면에서는 사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리앗을 죽인 사람에게 제물로 보상하겠다 말했는데 안 했거든요. 그 부분을 분명히 짚어요. 짚고 두 번째는 패백을 지불할 수가 없다. 가난하다. 그래서 이제 이 결혼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래서 이제 24절에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25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요 말이 패백을 주지 않아도 된다. 대신에 뭘 하느냐?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을 해라. 자 여기 나오는 왕의 원수의 보복이란 말은 우리는 한글로 잘 느껴지진 않는데요. 자 요 부분은 정확히 표현하면 피해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피해 복수라는 요 말을 표현 자체가 뭘 말하냐? 가족 사이에 친족의 복수를 갖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다윗을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네가 우리 가족이 되었으니까 가족으로서 원수를 갚아라 이런 말이 돼요. 그러니까 패배 필요 없고 네가 내 사위로서 원수를 갚아라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 복수, 친족들 사이에 의게 복수로서의 네가 그런 자격으로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면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인정해주고 결혼해주겠다. 이 말을 다윗에게 말했고 그래서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이 조건이 갖춰지는 거죠. 뭐 신하들도 좋은 말을 하기도 하고 또 패백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제일 잘하는 전쟁으로 그리고 동시에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명령도 수행하고 왕에도 인정을 받고 좋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27절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왔다. 원래는 100개인데 이제 200개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블레셋 사람 포피를 말할까? 이게 성기를 잘라가는 거죠. 끔찍한 일인데 근데 사실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는 증명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성기를 잘라오면 그게 딱 보이는 거죠. 아, 이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 맞구나. 되게 잔인하기도 하고 저도 어릴 때 이거 읽고 많이 놀랐는데 근데 그때는 그 전쟁의 관행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옛날에 임진왜란 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귀를 잘라가는 그런 장면과 비슷하고 그래서 어느 시대든 전쟁은 정말 끔찍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의 요구대로 이렇게 가져왔고 사울은 미갈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28절에 정리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다.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한다 했다. 그래서 29절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자, 더욱이란 말이 이제 번역이 잘 된 겁니다. 더더 물론 앞에도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사울이 계속 봤거든요. 골리앗 때부터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온 세상이 지금 다윗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고 있고 심지어 자기 딸도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신하들도 다 사랑하고. 혼자 남겨진 그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된다, 되었다. 30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사실 그 다윗의 말이 있잖아요.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냅니다. 온몸에 피가 묻어있다라고 표현하죠. 진짜로 이 다윗의 삶을 잘 살펴보면 골리앗 이후로 계속 거칠게 참 어려운 삶을 삽니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계속 싸우게 돼. 그러나 그 전쟁을 다 수행해 냅니다. 자, 이유는 말씀드렸죠.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왕의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예, 그 시대는 그랬던 거예요. 예, 그런 시대였고 그래서 이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목적에 맞게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그것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라고 해서 계속 왕의 모습을 이렇게 갖추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찌그러져 가죠. 약해지고 잊혀져 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중요한 일에서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볼 때는 어떤 눈을 볼 때는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뭐 사울도 굳건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다윗도 왕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장수로서 탄탄하게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든든한 그런 버팀목이잖아요. 왕은 아니지만 그러나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냥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신자라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뭐 조선 왕조 실록이나 그런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 제가 어제 저 계속 이번 주에 계속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이잖아요. 어느 편에 설 거냐고요.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나의 기념비를 세우는 사울처럼 살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이 사울이 기분 나쁜 이유는 자기의 기념비를 지금 사실은 이미 세웠잖아요. 한번 세웠어요. 기념비를 세우러 갔잖아요. 세웠어. 그런데 지금 자기가 기념되지 않는, 자기를 계속 기념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생기면서 자기는 밀려나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이걸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자존심이라고, 자존심. 신앙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존심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인 까닭에 자존심이 너무 중요하죠. 자존심 빼면 우리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의 이 모습을 우리가 단순하게 이 나쁜 놈 이렇게 말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느낌이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고 열심도 있고 큰 문제가 없어 자기는. 하지만 지금 자꾸 이렇게 밀려나잖아요. 느낌이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편으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그 느낌을 우리는 이를 자꾸 이렇게 느껴봐야 돼요. 아, 그게 어떤 마음일까? 내가 혹시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사울과 같이 섭섭함을 느끼고 뭔가 내가 이러면 안 되는 느낌을 받고 걔 기분 나빠지고 이런 느낌은 없는가? 오죽하면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 있죠. 세상에 제일 무서운 마귀가 섭섭마귀다. 그럴 수 있거든요. 섭섭마귀라고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사울과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아, 그럴 수 있구나. 아,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그때 내가 사울과 같은 그런 입장이어서 내가 기분이 나빴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울의 모습이 이렇게 실패한 왕의 이 모습이 이렇게 길게 기록된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사울이나 왕이 있었는데 이 문제가 많았다 이러고 지나가면 그뿐이에요. 그런데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이걸 자세하게 읽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다음에 또 설교에 한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은 이 교회와 신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분명히 지도자를 세우시잖아요. 그죠? 뭐 교회 지도자만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사울과 다윗의 경우를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신자들을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셔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또 지도자만 세우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각자에게 다 성령을 나눠주셔서 신자도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을 잘 세워야 돼요. 그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그 역사에 우리가 나 자신이 동참하겠다라고 기도해야 돼요. 사람을 세우는 쪽으로 아 저거 건방진데 무너뜨려야지. 우리나라 말 이런 말 있죠.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조그만 후배들이 올라오면 팍 밟아버리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좀 다 그래요. 그런데 신자는 이런 걸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람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사람을 세우는 역사에 내가 동참하고 쓰임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죠. 교회와 세상을 위해 지도자와 신자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어제도 이제 우리 건축위원회 모여가지고 이제 남신교회 여기 짓고 있는 교회도 한번 쭉 거의 다 돼가니까 쭉 한번 탐방도 해보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예배 처소에 가서 이제 눈으로 확인도 하고 여러 계획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뭐 철거하는 것과 또 시공사 선정 건축 계속 기도해야 돼요. 반복되어 계속해도 잔소리 같지만 그러나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과 선교지 그리고 이제 선교지도 어제 보니까 이제 동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주일날 보여드릴 텐데 이제 병아리들은 2000마리 28일 들어와가 막 뛰댕기고 있고 물하고 이제 사료하고 다 해가 지금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뒤늦게 또 복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